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종의 네 번째 노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의 초반인 창세기에서 우리는 오해로 얽혔다가 그 오해가 풀리면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들은 비록 쌍둥이였지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 곧 맏아들의 권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러니까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대신 차지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동생 야곱은 형의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북쪽 먼 외가로 도피를 해야 했고요. 그곳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해왔던, 성화해왔던 야곱은 짐을 싸고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내려갑니다. 야곱에게 그 여행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에는 20년 전 그가 노여움을 샀던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의 노여움을 풀고자 온갖 준비를 마칩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형 에서는 야곱을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했습니다. 형이 20년 넘은 그 날까지 앙심을 품고 있을 것이라는 야곱의 생각은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 오해가 풀리는 순간 두 형제 사이에 20년 동안 단절되었던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구하지 못했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받으려 하지 않았던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겸손과 관용,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오해가 풀리고 진실된 마음이 교통하는 곳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하물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해된 내용들이 풀리고 그곳이 마음이 교통하는 자리로 변화한다면 그곳은 얼마나 더욱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강절과 성탄절을 포함한 12월 한 달간 이사야서 중간 부분에 실린 주의 종의 노래 네 편을 차례대로 묵상을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네 번째 주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 노래의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또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 해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기억되는 수많은 얼굴들, 수많은 순간들, 그 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그 위로 높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더없이 화목한 마음과 삶을 기뻐하면서 새해에도 더욱 그와 같은 깊은 교제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을 접하기에 앞서서 지난 4시간을 통해 본 주의 종의 모습, 그 네 편의 노래가 묘사하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사야서 42장이었죠. 주의 첫 번째 종의 노래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낼 그런 인물이라는 점과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손색없이 실천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드러낼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 42장 첫 번째 노래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이사야서 49장에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그 주의 종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웠던 민족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영광을 그 종 이스라엘이, 주의 종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증거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주의 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주의 종이 사역을 할 때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합니다. 하지만 사역을 마친 후에 그가 비로소 인정을 받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우리가 증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0장에 주의 종 세 번째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며 자기를 높이기 바빴지만 주의 종은 자기를 높이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을 베푸는 모습을 거기서 봤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무고하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무죄를 증명해 주실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서 묵묵히 죄인 취급을 당하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 세 번째 노래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종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종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다, 이런 인생을 산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귀한 표본이 되었던 것이 주의 종 세 번째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시작한 네 번째 주의 종의 노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탄주일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네 번째 주의 종의 노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상반부에서 우리는 주의 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를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언제가 되어서 그의 존재와 행적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그때 그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곧 죄인 취급을 당하고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걸어간다는 사실을 이 네 번째 노래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사야가 증거하는 여호와의 팔이라는 점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가져다 줄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열정의 팔, 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하는 주의 종이고 그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실행하시는 모습, 그 사이사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또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가? 주의 종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비춰지는 우리 죄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죄로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를 눈앞에 보고도 거짓을 향해 마음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종의 노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고 그 오해와 같지 않은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도 곧잘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God doesn't love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잘못된 생각이라 해도 이것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던 그 1차적인 수신자였던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고 오해해 왔는지를 봐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 49장 14절의 말씀이 있었죠.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잊어버리셨구나, 우리를 유기하시고 그냥 죄 중에 방치하시고 떠나셨구나, 언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들은 영토를 뺏깁니다. 그것이 영어로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군대에게 그 땅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떠나셨구나,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했던 것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이 같은 사건을 증거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오는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무엇을 알려고 다가오고 주님 앞에 겸손한 척을 하지만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고 주님에게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힐문하고 따지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사야가 너희를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모습, 죄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뜻을 의지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뜻이 세워졌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내 뜻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지금 평안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꼬여있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제 자신도 속에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왜 꼬여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느닷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악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짜고짜 의심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지를 앞세우는 이 모습이 여기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교리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분명히 동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현들을 동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그 신학적인 표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굉장히 귀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드러난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단번에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는 그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귀하고 또 이런 언어들이 분명히 동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정죄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표현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더 정확히 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엄연히 말씀하신 진리를 제쳐놓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뭔가 부족하다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해가 어디서 나오는가? 어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나오는가? 아닙니다. 그 오해를 추적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죄로 망가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꼬인 모습을, 안에 꼬여있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를 위하신다는 이 간단하고 깊은 진리에 대해서 언제나 의심의 자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지 못하지요. 언제나 경계를 하고 받아들일까 말까,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할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 한두 명의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슈예요. 인류 전체의 이슈입니다. 죄로 타락하고 망가져서 선할 능력을 상실할 우리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는 것이고요. 대속자의 강림을 선언하신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 한복판에서도 이 말씀을 받았던 1차적인 수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인간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그 순간순간마다 거기에서 비춰진 인간의 모습은 그 일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감격하지 못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경배와 높임과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까? 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문을 막아버리지 마시고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 우리 가족이 처한 어려움, 우리 교회가 처한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케어하지 않으셔, 외면하신 거 아닌가, 버린 것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를 골탕 먹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자꾸 나쁜 일들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가라사대 이르시대라고 시작하는데 개역 한글에는 있는데 개역개정에는 그 부분이 없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시고요. 그를 통해 우리의 속죄를, 죄사함을 이루시면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이 말씀의 증거 앞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 오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오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오해를 곧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오해는 그 뒷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과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촌 어디를 가봐도 그리고 인류 역사 어느 시대에 가서도 살펴보자면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 이념은 어디에서나 진리입니다. 그걸 실천하는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느 컬처, 어느 문화나 어느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보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고 벌을 치러야 되고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누가 잘못을 범하고도 뭐 합당한 벌을 받는 거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사람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금만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원치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불의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인생의 현실이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쳐도 되지만 이 사람은 다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다칩니다. 무고하게 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나는 뭐 이것저것 나누어줘도 돼, 하지만 이것만은 내가 잃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소유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도둑질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피해를 분명히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또한 정의를 외칠 것입니다. Justice라고 외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진리라고 해도 이건 절대로 과언이 아니고 이건 왜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가, 우리가 이해하는 이 상식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왜곡이 됩니다. 어떻게 왜곡이 되는가 하면, 아, 내가 선하게 살면 나에게 선한 일이 일어나고 내가 나쁘게 살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이념이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내가 선하게 살면 선한 일이 일어나고 나쁘게 살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걸 뭐 밀리언 달러 퀘스천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현실적으로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도서 같은 곳,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전도서 같은 곳을 보면 무고하게 나쁜 대접을 받고 선행을 했는데 아무도 그의 이름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예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변했는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선을 행하면 인정을 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안 좋은 일을 추구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이런 원칙들이 범해지는 것입니까? 이곳은 죄로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선하게 살면 선한 일이 일어나고 나쁘게 살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라는 우리가 오해를 하면서 그 오해 속에서 결정적으로 약속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질고를 그가 대신 지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슬픔을 그가 대신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으며 하나님에게서 마땅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고 마땅히 받아야 되는 처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분은 더없이 의로운 성품과 행실과 기록을 가진 분으로서 그분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순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벌을 받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하게 살았으면 저런 취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지, 선하게 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8절이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53장 8절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인의 형틀에서 숨을 거두고 그리고 묻혀져서 매장돼서 이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을 때 어느 누구가 이것을 생각이나 조차 했을 것인가? 무엇을 말씀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 대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한 것이다. 저주를 받은 것이고 버림을 당한 것이다. 어느 누가 이것을 생각했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이 본문 8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누차 주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었지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 컨트롤 하신데 지금 그 의로우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지킬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따져보면 이게 모순된 생각인데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분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 한 명이라도 그곳에서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지금 십자가를 향하시고 저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계십니다. 한 명이라도 그것을 선포했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는 단 한 명도 주님께서 지금 이 행하시는 일이 대리적인 속죄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단순한 진리,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단순한 진리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연결해 나가면서 선하게 살면 선한 일을 받고 나쁘게 살면 나쁜 일을 당한다. 나쁜 일을 당했다면 저 사람은 죄인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전개됩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아무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하실 때 그것이 정말 어떤 엄청난 구속의 사건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만은 이 사실을 직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10절에서 말씀하신 속건제물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씻는 제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자손을 보게 되고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자손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가 자신의 영혼을 우리들의 죄를 씻는 속건제물로 드린 후에 그가 생명을 바쳤으면 그는 이제 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이다. 이 일을 마친 후에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속건제물 죄의 책임을 씻어주시고 감당하는 제물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들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보면 실제로 죄인은 난데 내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치면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일주일이 멀다고 드렸던 것이죠. 그런 제사를. 그 제사에 익숙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정죄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아무도 찾지 못한 그 인물로서 죄인의 십자가를 향하셨다는 이 사실을 놓고 그가 지금 나의 속죄를 이루고 계시다. 한 사람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에 대한 왜곡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동안 호의를 베푸신 이유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오해 속에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속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심과 오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 의심과 오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으로 나게 하셔서 우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그 온전한 의인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 일생을 살고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의지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떠밀어서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시켜서도 아니고 이제 분간한 한 성인으로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몸을, 생명을, 피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 같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절대로 칭찬이 아닙니다. 양은 좀 포근하게 보이죠. 양털 포근하게 보이는데, 하지만 양은 우둔한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에 이끌림을 받습니까? 나의 욕망, 나의 주장,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념들, 그것이 절대화돼서 나는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철저하게 무능한, 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자화상을, 우리의 모습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아까도 봤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종이, 그동안 내 편에 이 이사야서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묘사해 주신 그 주의 종이 와서 그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포인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주의 종의 노래 앞에서 확실하게 봐야 하는 우리의 참모습이 무엇입니까? 양처럼, 길 잃은 양처럼 무능하고 갈 길을 몰라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시인하면서 이와 동시에 내 옆에 서서 나를 그의 소유라고 외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그 모습을 나란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일에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내 편의 노래를 통해서 증거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가 풀릴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고 한 예를 드렸죠. 에서와 야곱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과 그 자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은 바로 죄인된 내가 양, 길 잃은 양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용서와 자비를 얻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게 되고 그분은 이제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난날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그분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나의 공의에 대해서 나의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롭지 못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심판을 나 대신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의로운 일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십자가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면서 내 옆에 서서 나의 대속자가 되시기를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행적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의심을 이유 없이 해왔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에 대한 오해와 의심 가운데 제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임을 또한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필요를 위해 섬기신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올 한해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면서 복음의 선포 앞에 저희가 주님 목전에 무릎을 꿇으면서 저희 자신이 낮아지고 주님께서 높아지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이와 같은 진정한 복음의 자리들이 저희 교회에서 공개가 되고 또 그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심령에 죄인 되고 의심 많은 저희 자신이 낮아지고 죽으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높아지시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의 새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새해 2020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